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현재 이분들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끌고 가려고 계획 중인지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2017년 작년 5월 31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미나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후원을 받아서 좌파 교육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주최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당시에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취임 직후에 바로 이러한 정책 토론회를 하신 겁니다. 그 토론회에 여러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그 발표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를 이제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그날 다 배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집을 어떻게 이제 입수하게 돼서 제가 그걸 한번 쭉 읽어봤어요. 대체 무슨 얘기들을 했나, 그날. 그러니까 쭉 읽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좀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심각한 내용들만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현직 교육감님이시죠.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 학교의 3배 이상의 학비를 받아 기적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을 비롯한 외고, 자사고,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학교라면서 자율형 사립학교 등의 학교들은 그 혜택을 거두어들여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학교 유형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외고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자사고까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자사고는 없어지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은 원래 자율형 사립학교 만들 때 정부에서 이 학교들에게는 특별히 그 전기 학생 모집권을 이제 허락해줘서 이게 생겨난 겁니다. 전기 후기 학생 모집이 뭐냐면은 일단 자사고를 위해서 전기 학생 모집하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자사고 이제 입학 신청하면은 면접하고 뭐 추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후기 배정, 즉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후기로 자동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자율형 사립학교로 학교들이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 전기 모집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제 학생인데 학부모인데 내가 자사고에 이제 입학 신청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입학 신청했는데 만약에 합격이 안 되고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학교는 배정이 다100% 끝나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학교에 임의로 이게 배정이 돼 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입학 신청할 때 각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도장 딱 찍고 신청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이거 뭐 난데없이 엉뚱한 학교, 멀리 있는 학교 갈걸 뻔하니까 이거 입학 신청을 하기가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자사고 입학을 이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학교가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이 자율형 사립학교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그나마 이게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지금 보장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학교들이 그래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좀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부정하는 교육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율형 자사고의 배정 받아서 가는 거 길을 이렇게 반 이상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어떻게 강남에 있는 대치동 중심에 그 학교로 대거 이사들 하기 시작해서 전셋값 혹은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강남 지역에. 그게 그겁니다. 17개, 똑같이 조희연 교육감이 말한 거예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도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 중 보편화할 수 있는 지점을 추출하여 전국적인 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요. 그 밑에 조남규라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 하신 말씀인데, 모든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만든다고. 이렇게. 여러분, 혁신학교가 뭡니까?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을 혁신하는 학교라고 해서 만든 게 혁신학교고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경기도에서 이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 그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혁신학교는 첫 번째로 수업 방식을 이제 혁신했습니다. 수업 방식을 어떻게 바꿨냐면 토론식 수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 그런 식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력 저하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심한 경우에 거의 두배 정도까지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육 행정 인력 지원해서 교사들은 일찍 퇴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우리 그 남동구 지역에 학교가 10개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두개 정도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 혁신학교로 이동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줬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분들이 혁신학교로 갔냐면, 전교조 소속이거나 혹은 친전교조 성향의 선생님들이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일반 학교인데, 선생님들 중에서,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성향의 선생님들이 나 혁신학교로 가고 싶다. 이렇게 신청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 가시라고. 제발 가시라고.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시라고. 그래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딱 갔는데, 원래 선생님들이 수업뿐만 아니라 그 교사로서 해야 할 행정적인 업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퇴근,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를 보고 이제 퇴근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 줄수 있는 직원을 하나 채용한 거예요. 직원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떠넘겨버리고 자기들은 일찍 퇴근해버린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애교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애교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교직원 회의입니다. 혁신학교의 교직원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학교의 교직원 회의와 질적으로 틀립니다. 모든 학교마다 교사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직원 회의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 혹은 교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교직원 회의에 참여할 때는 N분의 1의 권한을 갖고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N분의 1.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갓 임용된 경력 6개월짜리 교사, 아주 신입 교사죠. 신입 교사 그 사람이랑 이 교장 선생님이랑 둘다 똑같이 N분의 1의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민주 집중제라는 겁니다. 좌파들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 위계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요. 교장 선생님은 뭐 하느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보고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원 인사 자문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 결정을 교장이 수용해야 됩니다. 교원 인사 자문회는 뭐냐면 평교사들이 만든 회의인데, 특별히 교사의 승진, 발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할때이 교원 인사 자문회의를 거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감을 임명한다. 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할 때, 그 후보자들을 교원 인사 자문회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결정한다. 그래갖고 명단을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 중에서 뽑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요. 교사들의 해방구입니다. 근데 이러한 혁신학교를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혁신학교의 교직원 회의는 이거는 일종의 소비에트다. 평의회다. 교사 평의회, 교사 평의회. 그러니까 평교사들이 모든 걸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이건 거의 이거는 소비에트적 발상입니다. 근데 전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몽땅 다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몽땅 다 교사들의 이러한 평의 조직으로 다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것 외에도 혁신학교 문제는 많은데 제가 뒤에 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남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굳이 있었다면 바로 역사 교과서 강행과 전교조 주기기가 있었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시 회복시키고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전교조 합법화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근질근질해서 아마 미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참고 있습니다. 지금 꼭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왜? 이 교육감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이번에 자기들이 이기면 이걸 추진할 겁니다. 네 번째, 일제고사 폐지도 적폐청산의 중요한 주제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제되어 숱한 문제를 낳았던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초등학교만 중단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고사라는 게 뭐냐?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같은 시험 문제로 시험 보고 그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나오고 전국 석차가 쫙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우리 애를 이 A라는 학교에 보냈는데 이 남동구 전체의 10개 학교의 성적 순서가, 성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랭킹이. 딱 보니까 우리 학교가, 우리 애가 다닌 학교가 이 남동구에서 꼴찌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B라는 학교는 남동구에 있는데 전국 1등을 했단 말이야, 또.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 한통할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체 그 학교는 똑같이 학생 뽑아놓고 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학교는 지금 1등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남들에서 꼴찌였냐 말이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선생님들 대체 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못하게 깜깜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학교 간 학업 성취도 비교 불가능하게 의도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시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원 평가도 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정책이다. 교육부가 교원 평가를 시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사들의 통제권 확보였다. 교원 평가가 뭡니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인사고과 하듯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랭킹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가 한번 경고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점수가 낮냐? 왜 수업 시간에 대체 뭘 가르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점수가 나오냐? 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좀 노력해봐라. 어? 언제까지 이거 못하면 다른 학교로 보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왜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러냐? 왜 선생님들을 평가하려고 그래? 선생님 평가하지 말아야 되네. 교사 간각 개인의 평가를 회피해서 학업 성취가 낮은 교원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체에 빠진 학교를 개혁하겠노라고 도입한 공모교장 제도는 결국 교장 자격증을 가진 그들만을 이익으로 전락하고 권위주의적인 기득권 교장 세력이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혁조차 굴복시킨 대표적 사례다. 이 고장 공모 제도가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도입한 건데, 원래 이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평교사들이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해서 결국 이제 교장을 할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은 교장 이제 선생에게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뭘 만들었냐면 이 자격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어떻게 그러면 따냐? 연수 받고 교육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나 평시에 내가 교장을 하고 싶으면 미리미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연수도 받고. 그래갖고 수료증 이런 거 많이 받아놔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결국 교장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없애야겠다는 겁니다. 이미 없앴어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이거 이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점점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슬슬 교장 선생님 할수 있는 나이대에 진입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보니까 자격증을 안 따놓은 거예요. 아무런 교육도 안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못 하겠구나. 이러면 정상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 제도 없애면 되지. 없애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서 결국은 지난 몇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교장 이제 선임한 결과가 나왔는데 공립학교의 경우에 이전보다 당연히 전교조 소속의 교사들이 교장에 진출하는 비율이 확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니까 앞으로 이각 학교의 교장 자리를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장악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설사 이런 보수 우파 측의 교육감이 당선돼서 이렇게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이제 다분히 일선 학교 교장들이 이제 교육감의 정책에 이제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 단체로 이제 불복하고 막 대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슬슬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일곱 번째 학생인권 조례인데요. 현재 전북, 강원, 경기, 서울 등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그외 지역에서도 앞을 다투어 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청소년 인권법으로 상향하여 법률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 조항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가 아니고요. 아예 국회를 통해서 청소년 인권법을 만들어서 대못질을 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이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간단합니다. 사실은. 상위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국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처리해버리면요. 자동 폐기된 겁니다. 원래 이게. 이게 가장 쉽게 이제 학생인권조례 처리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똑같이.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아예 청소년 인권법, 즉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건 조례지만 국회에서 만들면 법이잖아요. 이걸 만들면 전국적으로 한 방에 다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청소년 인권법 초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집어넣어서 통과시킬까? 언제 할까요? 교육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 지금 딱 맘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감 우파 교육감 후보가 이제 단일화 됐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한 분이 이제 불복하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계속 카톡방에서 뭐 그냥 계속 논쟁 벌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 주제가 서울시 인권조례 문제예요. 근데 뭐 박선영 후보가 서울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수정한다고 자기가 교육감 되면 수정하겠다고 말했는데 또 곽일천 후보는 폐지한다고 말을 해서 우리는 폐지하는 쪽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하냐 수정하냐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 인권법 통과되는 시점이라고 좀 있으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절벽 끝까지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이걸로 밀어붙여서 우리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이제 야 너는 수정이야 폐지야 하면서 서로 찌르고 있다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예? 네? 아휴 참 큰일입니다. 조남규 씨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힘을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까지 별도로 만들어 학생들이 두발 규제 등 인권 침해 사항을 신고하면 바로 피드백하여 시정하고 개선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청 말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원청에 학생인권 옹호관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규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요, 학생이고 선생이고 전화 한통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직통 전화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바로 달려와요. 그래갖고 바로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전화 한 통이면 이게 막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 번호 딱 적어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여차하면 나는 전화 한다.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러거든 뭐 하면은. 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근데 이게 학생인권 옹호관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지난번에 전라북도 부안인가요? 부안에서 상서중학교 맞죠? 거기 이제 수학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학생들 여학생들한테 뭐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허위 고발이죠. 고발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자살하신 사건 아십니까? 예. 그 사건 벌어졌을 때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사실은 이게 학생인권 옹호관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성추행 당했다고 고발하니까 바로 경찰서에서 불러다가 조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경찰서에서 다 진술 번복을 해버렸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장난친 거라고. 선생님 미워서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리해서 다 내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로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인권 옹호관이 전화해서 와라 이거예요. 갔더니 조사하겠다. 아, 이거 조사 왜 조사하냐?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았다. 그래도 나는 조사한대. 그래갖고 이제 조사하는데 똑같이 진술을 했죠. 똑같이 진술을 하니까 학생인권 옹호관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결국 학생들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선생님이, 아, 그럼 학생들 처벌하세요. 그리고 집에 갔으면 안 죽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착하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참교사예요. 아, 참교육 때문에 참교사가 좀 이상하네. 예, 진짜 선생님. 그래갖고 이분이 물었어요. 이 옹호관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처벌 안 받습니까? 그랬더니 옹호관 대답이,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집에 와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처벌을 안 받지? 그래가지고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내가 성추행했다로. 그렇게 할때 이분은 경찰서에서 어차피 무혐의 처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진술 번복하면은 학생들도 처벌 안 받고 나도 처벌 안 받고 이게 그냥 끝날 줄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진술 번복했는데 옹호관은 그걸 딱 받아서 적고서는 곧바로 교육청에 보고한 거예요. 성수행했다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했네? 그러면 학교에다가 징계해라라고 또 지시 내리니까 학교에서 위에서 지시 내릴까 징계해버린 거야.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아,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징계받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거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한달 이상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나는 이럴대로는 더 이상 난못 살겠다. 그 이제 목매달아 자살하셨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모시고 있던 늙은 어머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늙은 어머님 찾아가서 식사 사드리고 그리고 그 어머님이 과자랑 사탕을 좋아하셨대요. 그래갖고 이 과자랑 사탕을 사다가 갖다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고선 목매달아 죽으셨다. 그이 학생인권 옹호관이 인권을 옹호했습니까? 학생 인권, 교사 인권은 인권도 아니에요? 교사 인권은 이건 뭐, 개인권만도 못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이게 금성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예? 이게 인권 옹호관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실상, 이분이. 사람 죽음으로 몰고 간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장 학생 인권 5조 차별받지 않은 권리 보시면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및 교직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은 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엉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혐오적 표현을 하면은 인권 침해예요. 근데 혐오적 표현이 뭐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게 혐오적 표현이야. 이게 작년 9월에 이제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야, 서울에서는요. 그래갖고 서울시 교육감 이 조현 교육감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각 가정에 가정 통신문을 보내라. 왜? 이거 이제 학생 인권조례 실시 들어가니까 알려야 된다, 학부모들한테도. 알리면서 특별히 혐오적 표현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예를 들었어,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라. 예를 들어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혹은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그것이 진심이건 농담이건, 진담이건 농담이건, 예를 들어서, 야, 너 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뭐다? 혐오적 표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화 딱 걸면 돼요. 그럼 학생인권원이 바로 달려와서 어떻게?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곧바로 이제 처벌 들어가는 거예요. 처벌 들어가는 사실 조사 관계 확인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는 진담이건 농담이건 입만 뻥긋하면 뭐다? 혐오적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성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디오나 인터넷 별의별 경로를 통해서 별의별 희한한 그런 성적 지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라도 하면 뭐예요? 혐오적 표현이에요. 인권 침해. 처벌받아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입을 완전히 미싱으로 꿰맸다. 예? 드르륵 박아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큰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16조 양심 종교의 자유인데 학교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에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6번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특정 종교, 기독교도 특정 종교, 기독교를 선전하여 이렇게 됩니다. 기독교 선전하여 전도 해서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면 그거는 처벌받습니다. 이미 기독교 학교라는 이 학교에서요, 체풀 시간 전 학생을 다 모아놓고 체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하면 큰일 나요. 선택 과목처럼 돼 있거든요. 원하는 학생 모아서 체풀 드리고. 기독교 교육 클래스가 있습니까? 교목이 있어도 종교 교육이라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지, 기독교 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지금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수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학생과 선생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독교 학교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학생 지도하다가 쉬는 시간 혹은 방과 후에 애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올래?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야, 복음은 이런 거야. 한번 더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것 못하게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못하고, 방과후에도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못하는 거예요. 1절 학교 안에서 종교 얘기 꺼내면 뭐다? 그 죽음이다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는 게, 이게 미션 스쿨이라는 게 오래전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혹은 기독교 독지가들이 학교를 세울 때 설립 이념이란 게 있잖아요. 설립 목표. 뭡니까?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학교 세워요?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세운 건데, 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한 방으로 모든 전국 서울의 기독교 학교들은 설립 이념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렇죠? 말 못하게 한 거야. 이 뻥끝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 조례가. 근데 이걸 만들어 놨는데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기독교 학교, 뭐 교장 연합회, 뭐 협의회, 뭐 단체, 뭐 기독교 학교 이사장들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 한마디라도 여기에 항의했습니까? 예? 이거 만들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저항이라도 해봤습니까? 기독교가? 안 했어요. 물론 몰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알아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청소년 인권법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한 방에 보내버리면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미션스쿨뿐만 아니고 종교학교 다 포함해서 한 방에 뭡니까? 설립 이념 백지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공립학교랑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안인데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제 그 곽일천 그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던 그분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 변호사들이 지영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헌법 소원했죠. 지금 헌법 이거 위헌이다. 이 서울시 인권조례 자체가 위헌이다. 그 소송을 할때 원고로 이 곽일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원고로 같이 하시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원고를 찾기 위해서 수개월간 그 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곽일천 교장이 나서서 원고로 하게 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자, 8번. 노동인권 교육은 서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3 이상 모든 학급별로 5차시 이상 참여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풀을 양성하고 예산과 교육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인권 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노동인권 교육이? 노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삼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교육시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혁명의 전위부대로 양성해야 된다. 노동운동가로 양성해야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교육은 원래 노동 현장에서 노조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교육인데 이거를 아예 중고등학교에서 다 해버리겠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노동운동가로 지금 다 제대로 된 노동인동가로 운동가로 다 이제 양성을 해서 배출한다. 미래의 노동운동가들. 네, 나가면 다 노동하니까 어떤 형태로 화이트 칼라건 블루 칼라건 다 노동. 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학교의 교육 과정 자체가 오전에 주지주의 교과를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심미적 예술 체육 활동과 자치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되면요, 앞으로 혁신학교는 더 혁신될 텐데 미래의 학교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전에 뭐 하냐면은 주지주의 교과입니다. 주지주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교과요.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수업한다? 참여형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토론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후에는 주지주의 안 하는 거야. 그나마도. 아예. 오후에는 뭐 하냐? 다양한 심미적 예술 활동, 체육 활동,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거죠? 공부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시키겠다. 공부 안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놀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게 지금 꿈꾸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을 아예 공부를 안 시키고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거는 명확하게 하잖아요. 대학 못 간다. 부모 입장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대학 가는 방법을 이미 또 연구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대학 간의 서열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68 혁명 때그 저기 파리의 소르본 대학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대학을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죠. 1대학. 저기는 2대학, 3대학, 4대학. 왜 소르본이라는 이름 쓰냐? 그 서열이다, 서열. 서열 없애자. 그래서 그냥 숫자로 가자, 이거 숫자로.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1단계가 뭐냐면 거점 국립대 10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별로 대표적인 국립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충남대, 충북대 이런 예를 들면 그런 학교가 각 도에 대표적인 국립대인데 이런 거 이제 10개를 쭉 네트워킹을 하면은 그게 전체 입학 정원의 12%를 이제 커버합니다. 2단계는 권역별 지역 중심 국립대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대, 충북대만큼 크진 않지만은 또 지방에 국립대로서 약간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 12개가 있는데 그걸 다 연결하면요. 전체 입학 정원의 7.6%라서 아까 거랑 합치면 한20% 되죠. 얼추 20%. 거기에다가 공영형 사립대를 연결시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립대지만은 더 이상 사립대로 살아가기 싫다. 공립대처럼 살아가고 싶다. 뭐 그런 걸 말한 거예요. 국가의 지원금 받고 우리도 뭐 이렇게 공영형으로 하겠다. 이거를 또 합쳐버리면은 20% 훨씬 넘어가겠죠. 그죠? 3단계는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독립형으로 사립대 하겠다 하는 것들을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몇 퍼센트 될지 모르지만 얼추 한 3, 40% 되는 거예요. 전체 학교에서. 충분히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교육복지제도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앞으로 복지예요. 복지. 국가에서 복지 예산으로 대학 교육까지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대를 공립화하면서 사립대에도 정부에서 교육비를 왕창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뭘 받을까요? 입시제도 개편을 받습니다. 너희들 돈 주는 대신에 입시제도를 바꿔라. 근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시킨 대로 바꿔라. 그래서 성적순으로 대학 가는 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성적순으로. 성적순으로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 학생들은 만세 부르는 거예요. 야, 공부 안 해도 이제 대학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친전교조 성향의 그런 교육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그 입학고사 있잖아요. 그 저기 수능. 수능을 상대평가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상대평가를 폐기하고 절대평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학부모들이 왜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로 갈라 그러지? 이상하네? 왜 그렇게 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두고 보세요. 결국 절대평가면요. 내 성적은 몇 점이다만 나와요. 그죠? 전체에서 내가 몇 퍼센트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그러면은 몇 점까지 딱 끊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에 뭐몇 점에다 60점인가요? 그것까지 딱 끊는 거야. 그 점수 위로만 받으면 다 대학 간다. 다 대학 갈수 있다. 그래서 자기 사는 집 근처 대학에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정원이 1000명인데 1500명이 지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도 성적순으로 안 뽑아요. 왜? 성적순으로 뽑으면 그 경쟁이잖아요. 경쟁은 나쁜 거고, 평등하니까 좋은 거니까, 제비 뽑습니다. 예. 제비 뽑아서 1000명을 추리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몇점 이상만 받으면은 대학 갈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하죠.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안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겁니다. 이미 고등학교는 평준화 됐잖아요. 근데 대학교까지도 평준화해서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개념을 없애버리고 모든 대학은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이게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당연히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지금 토론 중인데 뭐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뭐 학점 교류를 하고 또 교수들도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학교에 입학하면은 A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 가서도 막 이렇게 학점 받아도 되고 또 다른 대학 교수가 와서 또 가르쳐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서울대 폐지론이 그겁니다. 서울대 폐지가 서울대를 아예 없애버리기 때가 아니고 서울대를 지방대 수준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림으로써 폐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 폐지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오전에는 주지교육을 참여식으로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심미체육, 동아리 활동, 그래서 뭐 학생들 데리고 저기 뭐 세월호 이런 데 참관도 가고 감상문 써내면은 학점 주고 그죠? 성적 주고 그다음에 뭐 국립 뭐 역사박물관에서 또 무슨 4.3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한 전시회 같은 걸 하면은 거기 또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그거 오후에 다 참관하고 그것도 이제 감상문 써내고 토론회 시키고 학생들 그러면 또 토론 잘하는 애 점수 잘 주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대학 갈 때도 특별 이제 아 얘는 토론할 때 아주 그 토론도 잘한다 그러면 이제 입학되고 이런 식으로 이 학교가 돌아가게 된 거죠. 이좀 이제 그림이 잡히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거의 우리나라 교육 지금 말아먹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보통 생각한 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창의력을 키우려면 권위주의와 남북대결 의식을 극복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사고의 지평이 딱 반절이다. 생활이 막혀있고 사고가 38선 앞에서 멈춰서는데 창의력이라 굽쇼? 조남규 씨가 쓴 글이에요. 반공주의와 남북대결 의식을 극복하고 긴장 완화하여 평화협정 체결해야 한다. 요즘에 이제 평화협정 얘기 나오잖아요. 이분도 옛날부터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된다. 예. 이렇게 앞뒤 위아래가 다 막혀 있으니 우리의 창의력은 고작해야 짬짜면이라거나 반반치킨 수준이다. 이게 국회에서 한 세미나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세미나인데요. 전교조 이제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 조남규 선생님의 이 창의력은요 상당히 뛰어나세요. 짬짜면 반반치킨 이런 거는요 저는 상상이 잘안 되는 표현인데 너무나 이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창의력이 아주 짬짜면 이상이에요. 거의 한 마리 치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친북한 친공산주의 인형기 야 이런 거 하겠다. 계속하겠다. 두 번째 자료인데요. 이거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 토론회라 그래서 작년 11월 17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찬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스폰서를 하고 좌파 교육단체에서 한 건데요. 이게 특별히 헌법 개정할 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한 겁니다. 임재홍 교수라고 방통대 법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헌법 31조 제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수정하자. 뭐가 빠졌어요? 능력에 따라를 빼자 이겁니다. 헌법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 바뀌면요. 교육 정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모든 각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고 있고, 그죠?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학생들이 그 개개인이 다 각각 다른 은사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말로 하면,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이 각각 다른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양한 잠재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균등한 교육을 해서는 다양한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 시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교육 상품이 필요한 겁니다. 즉, 학부모와 학생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 탤런트, 그죠? 은사. 이런 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누가 제공해 주는지를 알고 그런 교육을 제공해 주는 학교를 선택해서 학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우파의 교육 철학입니다. 근데 좌파는 그걸 싫어해요. 왜 그런 다양한 교육 제도가 필요하냐면 평등해야 된다. 평등. 똑같은 교육 받으면 되지. 뭐 잘났다고 더 받고 다른 거 받겠다고 난리냐. 다 집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라는 말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땅에다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린 거예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거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씨 종자가 각각 달라가지고 10년이 지났더니 자랐는데 어떤 나무는 키가 커요. 3m, 4m 자랐는데 어떤 나무는 한 50cm밖에 안 자랐다 이거죠. 어떤 나무는 뭐 1m, 2m, 그죠?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나무는 50cm밖에 못 자랐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야? 50cm 기준으로 다 잘라. 앞으로 못 자라게. 못 자라, 자라나면 안 돼. 자라나는 족족이 52cm 되면 1cm 잘라. 다 똑같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이게 좌파 교육이에요.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그게 평등 맞죠? 맞죠? 좋습니까? 그런 교육 원하세요? 안 됩니다. 이게 하향평준화예요, 그게. 근데 우파의 교육처럼 뭡니까? 이게 결과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교육이 똑같은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그 탤런트가 재능이 다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 교육은 여기 와서 보고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가만있어 봐. 쟤는 4m 자랐는데 얘는 50cm밖에 못 자랐네. 얘는 1m밖에 못 자랐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나무들이 좀더 많이 자랄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돼. 물을 좀더 주고, 거름도 좀더 주고,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배려하자. 그래서 다더 많이 자라게끔 하자. 결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파가 지향하는 교육 제도인데 그게 우리가 나라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균형이 잡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능력에 따라를 빼내야 되게 속이 시원하겠다 이거죠. 네. 수월성 교육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종훈이라고요. 이분은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무관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 별의별 게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명함 찍을 때 명함 직책 이름만 두 줄입니다. 예. 뭐,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가령 일반적인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노동인권, 장애인권, 성인지 감수성 등이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젠더 센서빌리티. 즉, 뭐, 50여 가지, 뭐, 70여 가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다양한, 성적 지향,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아주, 센스티브하게, 즉, 긍정적으로, 그걸 비판하지 않고, 뭐, 그거 다 당연히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의 하나로 인식하게끔 그렇게 교육시키겠다. 근데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헌법에 규정하겠다. 헌법에. 헌법 개정에 이 내용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지금까지 쫙 추진했고, 이제 마무리 방점을 찍은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거 방점을 찍느냐? 이번에 6월 교육감 선거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마무리를.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무리가 뭐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심각한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을 다 해가지고 완전히 대못질을 다 박아놔버리면요. 이 다음에 다시 뭐, 우리가 어떻게 바꾸려고 애를 써도 쉽게 이제 바꿀 수도 없는 거의 지금 이제 종착역에 가까운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하실 때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 찍지 마라 그런 말은 절대 못하죠. 선거법 위반 사항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다 제공해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교육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겠다. 어느 정도 지금은 정말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으므로 이제는 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 하시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